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그 자신들이 최고라고 폼을 잡으면서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들에 비해서 바울이 얼마나 월등한지 탁월한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몸에 갖고 있는 할례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교만인 것이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최고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2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쭐대면서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과거에 얽매여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것을 붙들고 그곳에서 그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정말로 월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완벽하다 말할 정도로 잘 지켰던 젊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자신의 그 화려한 이력이 배설물처럼 보였다, 쓰레기처럼 보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높이 쏘아올린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지난주 찬송이 바울의 고백에 딱 맞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이 과거에 따르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배설물처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과거에 따르고 만들어 놓은 업적은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과 비교하니까 이거는 배설물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가장 높이 보였고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 정도로 바울에게 귀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깁니다. 너는 A학점, B학점, C학점 누가 더 잘 지켰는지 점수를 매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는데 그리고 잘 지킨 사람은 아주 우쭐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를 타고 올 수 있게 되었으니 격세지감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어떤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감격이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혹시 없다면 우리는 걸어서 교회를 온 적이 없고 맨날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걸어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의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봤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도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없고 더 죄책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몇 번을 몇백 번을 와봤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이게 걸어서 올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개신교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냥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죠. 아니면 우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죠. 예수 믿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노후 보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노후 보장 정도가 아니라 사후 보장입니다.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런티, 그 사후 보장의 문제인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다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아 이런 신앙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런 신앙이 점점 띠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고백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혹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없다면, 그런 고백이 쉽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을 뿌리고 있는지, 뿌리를 받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 분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천천히라도 우리의 축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천천히라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최고입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것,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면 그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참 한번 그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시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을 떠날 때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거기서 사고가 멈춘다고 하는데, 저는 1998년에 멈출 때가 있어서 2000년이나 2010년에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국을 방문을 잘 하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때 90년대 80년대 제가 있을 때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긴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싼 옷을 파는 곳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들어서면 시끌벅적합니다. 가게 앞을 지나면 뭐 언니, 오빠, 사장님, 선생님 가든 5층을 다 부르면서 호객행위를 해요. 일단 붙잡혀 들어가면 그건 빈손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과하다고 하죠. 바가지를 쓴다 그래가지고 웬만큼 남대문 시장에 가면 절반을 깎아야 된다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서 꼼짝없이 바가지를 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오면 복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갈래? 지옥 불이 어떡한데? 라고 겁을 주면서 무조건 교회에다 앉혀놓는 식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통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될 일이 아니죠. 예전에 본회포를 소개했고 또 주보 짧은 글 기쁜 생각에도 본회포의 글을 계속 싣고 있는데, 본회퍼는 기독교의 진리가 싸구려 취급받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싸구려 취급받으면 안 되죠. 정말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가 공짜지만 이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렀으니 너무 값비싼 은혜입니다. 싸구려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싸구려 취급해도 안 됩니다. 싸구려 떠리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받는 식으로 강매를 할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 자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최고로 값이 있습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소개하고 말이죠. 또 누구든지 이 진리 속으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마련입니다. 고급이 있는데,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안 사겠습니까? 그거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을 엄청 주고라도 그걸 사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싸구려로 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 그 자체, 값진 진리를 그대로 소개하고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생한다, 고상하다.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할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죠. 혹시 아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진리에 직접 접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런 기독교에 대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세계에 한번 깊숙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들이 배설물로 보였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와 이 신앙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3장 4절 16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없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현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옵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뭐 내가 잘난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죠. 우리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붙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저 말 속에 세 번이 나옵니다. 잡혔다, 물론 잡혔죠. 잡힌 바 된 것, 그 다음에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테이크, 붙잡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바울은 예수께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께 꼭 잡혔다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무엇인가 잡혀 삽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잡혀 살고,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잡혀 살고,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잡혀 살고, 출세와 성공에 잡혀 살고, 돈에 잡혀 살고, 또 명예에 잡혀 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배어리의 젊은이들은 일에 잡혀 살 수도 있고, 우린 무언가 잡혀 살아갑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잡혀 사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잡혀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바울이 꼭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자랑이 되길 바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에 잡혀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 잡혀있는 게 그렇게 좋다니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힌 게 이렇게 기쁘다고 할까?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들이 좋은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해보고 씨름하는 것이 이게 영적 씨름이고 순례길인데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가? 한번 바울과 같은 행복,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저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붙잡힌 곳이 있어요. 육체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토요일부터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지럽든 말든 주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주말이 다가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 이거 벗어나야 되겠죠. 어떤 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목회와 교회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것에 붙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붙잡힐 때도 있어요. 이제는 많이 홀가분합니다만 아이들이 어려울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꼭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있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에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스포츠가 그렇게 좋거든요. 예, 책 읽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저는 바울만큼 예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그냥 꼭 붙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붙들려 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일들을 질서 있게 우선순위를 두고 정해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붙들려 있던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붙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다 이루어서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뭘까? 바울이 잡으려고 하던 그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일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 우리 각자의 그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 좀 길어서 제가 읽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과 14절은요 12절을 조금 자세히 길게 설명한 겁니다.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종종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식년도 없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고 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년을 또 그 다음부터 쭉 그냥 가짜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은퇴하고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은퇴하고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니 무엇을 할까 집사람과 고민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사후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큰 일이 아니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은퇴한 이후에 일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고 이 다음 예수님께 가서 그 일을 보여드릴 것은 무엇일까? 꿈을 갖고 사시고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근데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 과거를 청산했다 그랬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봄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빡빡 깔고 머리 헛구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교복 입고 다니다가 대학교 가니까 이거는 엄청 좋습니다. 수업시간에 나가도 교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가도 대출이라는 걸 많이 시켜가지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는 축제도 있고 이건 최고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고 대학교는 멀고 먹고 놀고 먹는 대학생입니다. 사귀고 노는 곳이 대학생이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젊은이들은 서클 활동도 못하고 4년 내내 공부하고 방학 동안에 공부해도 취직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어느덧 처음 중간고사를 닥쳤는데 뭐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시험입니다. 수요예배에 갔는데 마음이 울적해서 수요예배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딱 오늘 본문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딱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중간고사 못 본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역시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기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털고 일어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냥 품고 있어봐야 여러분만 속상하고 여러분만 그 상처가 푹푹 찌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다 해결하고 툭툭 털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끝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렵고요.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는 것 우리에게 꼭 도움이 돼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도 털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얽매이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실패하면 이거 끝인데 우리 안에서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되살아나면서 앞길을 방해합니다. 꼭 마귀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때 넌 안 돼. 그 일 안 돼. 부정적인 얘기 한번 해주면 그때는 정말 절망입니다. 깜깜함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얽매이면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까? 또 실패하는 것 아냐? 또 실수하는 것 아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참 말처럼 쉽게 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 말한 걸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혼자 지고 가는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수와 실패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한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온 유대인들은 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의 삶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성공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말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공을 뒤로 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뛰는 것을 넘어서 날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때 어떤 걸 연상하냐면 달리기 경주를 연상해요. 육상 경주를 연상합니다. 달리기 시합에 나간 사람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표대라고 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에 대한 말 속에는 마지막 달리기의 결승점이라고 하는 뜻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가끔 유치원 운동회에 가면 거꾸로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참 저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재밌어요. 네, 그런 애들이 마음이 가고 야 쟤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달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정말 이 애들은 천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거꾸로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오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 구경 다 하면서 천천히 먹을 거 다 먹으며 달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라면 결승점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야 하겠죠. 바울은 앞을 보고 나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표대 딱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고 갔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야,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 일을 꼭 해내고 말겠습니다. 표대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그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젊은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가는 순서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순서를 생각할 때는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품에 안길 걸 생각하시면서 품에 안겨서 또 한다. 아, 예수님 나 이거 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에 가면 바울이 한 번 더 경계를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나는 과거에 이만큼을 이루었다. 이제 쉬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난 이만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교만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동안 그런 것처럼 변함없이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그동안 그랬듯이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각자의 지점이 다르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그대로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대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곳에서 자신의 트랙을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과거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일입니다. 옆을 보다가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뛰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트랙을 달려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방식 그대로 그 전에 그랬듯이 변함없이 행할 것이라.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마귀가 와서 씨를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바위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였어요.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다. 가시덤불이 사방에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가시덤불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염려. 염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염려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염려에 붙들려 있으니까 헤어나셔야 되죠. 물질.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이 가시덤불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이 또 가시덤불이 돼서 신앙을 억누른다. 세 번째, 쾌락. 쾌락이야 뭐 말로 할 수 없죠. 현대 우리 마음을 가시덤불이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좋은 밭을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과 저 말씀이 어찌 그렇게 잘 일치가 되는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끝까지 결실합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쫓아서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푯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쁘고 또 행복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도취하지 않고 또 현재 안주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붙들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